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29일 이란산 석유 제품 구매와 관련 이란과 중국, 싱가포르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복수의 이란, 중국, 싱가포르 기관들이 이란산 석유 제품을 구입, 판매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또 이란산 석유와 무기 압류를 포함해 두 건의 민사 몰수고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스론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두 건의 몰수 고소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예멘에 무기를 몰래 수송하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베네수엘라에 연료를 공급하려는 정교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이란 정부가 석유를 활용해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불안정한 활동을 지원한다며 이란 국영 석유 분야 핵심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가 임박했다고 미국 정부가 28일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보건후생부,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하며 의료기관들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소 5개 병원들이 이미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와 트릭봇을 사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랜디언트 사이버 안보 기업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자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가장 위험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범죄조직 UNC-1878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 병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의 자료를 모두 암호화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해 업체는 암호를 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로 이스라엘을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의 국가 대신 예루살렘 도시만 기입하도록 허용됐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11월 3일 대선 불과 며칠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유대인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그 외 이스라엘 여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국제법에 따라 불법 점령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연구사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쿠바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외화 송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미국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은 공산당 쿠바군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에서는 군 소유 기업 PCMAX가 국제 송금 플랫폼 웨스턴 유니언의 주요 파트너로 지난 20년간 미국 내 쿠바인들은 이 기업을 통해 쿠바로 외화를 보내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쿠바군이 송금 기업에서 창출된 돈으로 쿠바 국민들을 억제하고 하고 베네수엘라에서 개입하려는 자금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의 기한을 주고 군대가 소유하지 않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웨스턴 유니언과 쿠바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쿠바 외교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핀시맥스 측 성명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핀시맥스는 쿠바 정부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쿠바로 보내지는 송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찰기들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북한의 새로운 무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아침 기온, 서쪽 지역은 오늘 조금 회복됩니다. 삼전이 영하 9도에서 시작되고 대주와 장전은 7도입니다. 낮에도 서쪽 지역과 양강도 지역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삼전의 낮 최고는 10도, 개성은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불러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북한이 핵 포기를 망설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ve had a tough time since Singapore. In making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 쪽에서는 김 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이 협상 상대방에게 정권 붕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며 핵무기는 안보와 번영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같은 민족인 한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을 봐도 북한의 잠재력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제재하에서 현금과 무역 없이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매우 영리하고 근면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제로 돌리면 북한은 부자 나라,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Chairman Kim could then be, rather than being deposed, he could be viewed as someone who's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at's the vision that we've attempted to lay out.
이같이 핵을 포기할 경우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지도자로 평가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이런 비전을 북한에 계속 제시하려 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북한이 무기를 실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We have not had a tes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by North Korea since Singapore. We haven't had a nuclear test since Singapore.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과는 과거 행정부들이었으면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억지를 통해 과거 어떤 미국 정부들보다 북한 문제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박한 평가를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의 탓으로 돌리며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트럼프 정부를 미국 외교 정책에서 매우 놀라운 시기로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과거 미국 정부들이 30년에 걸쳐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 당시 북한을 제1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꼽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did two things. Number one, he put on a maximum pressure campaign. So as much as we talked about sanctioning North Korea in the past, and there were some sanctions put on North Korea.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했으며 동맹은 물론 중국의 협조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해에 항공 모함을 투입하는 등 한 번도 주변 지역에 미군 자산을 전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힘에 의한 평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이를 북한에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큰 핵단추가 있다고 말했을 때 미국의 기성세력은 이를 비웃었지만 결국 이런 강경한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을 사상 최초로 협상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를 아주 친절하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을 믿고 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 외에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극단주의, 테러 등을 지목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통령 선거 뒤인 11월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고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신무기 등에 대한 최신 정보 획득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과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각각 28일과 26일 미 공군 소속 EH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한국 인천의 서쪽 수역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이 공개한 항적에 따르면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는 28일 밤 영종도 상공, 26일 새벽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약 50km 지점을 동해서 서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북한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등 지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로 6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수의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들은 지난 24일과 20일에도 서해안에서 조인트 스타즈의 비행 신호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4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미 육군 RC-12X 가드레일 통신 감청기, 그리고 28일 새벽과 지난 19일 미 해군 소속 EP-3E 에리스 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리스는 정찰 외에 대함 대잠 공격 능력을 갖췄으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장비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 국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정찰활동 증가는 미국의 새 정권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기조가 최대 압박으로 회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은 매우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정찰활동이 서해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N-23, 24, 25와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사거리 연장형 스커드,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서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어느 곳에서 도발을 감행할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서해안을 연한 정찰활동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7년 이후 있었던 북한의 화성 12형부터 15형까지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7건 중 대부분이 북창, 평성, 구성 등 서해에 가까운 곳에서 발사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10월 열병식 이후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늘어난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m sure that it's probably trying to observe for those mechanized units and high priority units that surround Pyongyang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military modernization.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본 신형 전차와 기갑 부대, 대공포, 로켓 체계 등 신무기 체계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계속되는 정찰은 평양 주변의 기계화 부대 등 중요도가 높은 부대들을 관찰함으로써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무기의 실전 배치 등 북한군의 현대화 정도를 가늠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VOA에 이 같은 정찰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광범위한 자산을 동원해 해당 지역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aybe rolling some of these things out to possibly test them to demonstrate their viability and their credibility as new capabilities. So keeping an eye on.
다만 열병식 이후 북한이 신무기 일부를 실전 배치하고 생존력과 신뢰도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애초 노후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군 전술단이 재래식 전력에 큰 진전이 목격된 만큼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정찰 비행의 목적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하루 여러 곳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하루 두 곳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치고 승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면서 애리조나는 경합주 중에서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접전지가 됐습니다. 같은 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화상연설을 하고 오후에는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화상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He gets his pronouncements and he makes a lot of big pronouncements, but they don't hold up. He gets his photo op and he gets out.
바이든 전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선언을 많이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사진 촬영만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인 북동부 공업지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표밭 지키기에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공략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뒤처지고 있는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에 이어 네브라스카 등 세 곳에서 유세를 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같은 날 공화당 텃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지아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네브라스카, 조지아주 모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을 이긴 곳입니다. 그동안 현장 유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바이든 캠프인 측은 대선 전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플로리다 외에 아이오와 조지아에서 유세를 펼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유세 반경을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넓혀 지지층을 확대해 선거인단 지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 당선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30일에는 또 다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 3개 지역에서 해리스 원의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 측 인사들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간세인 남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더 허용할 여력이 없다면서 바로 이것이 조 바이든을 백악관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는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미시간주를 방문해 처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서부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을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을 동원해 경합주 중심의 지원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소 선거 유세를 즐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27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에클렌에서 올해 첫 단독 유세를 했습니다.
He's a fighter. He loves this country and he fights for you every single day.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랑하며 미국민들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주요 경합주 중 플로리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전날 이곳에서 세 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28일 플로리다를 방문해 세 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고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서민 고문이 지난주에 이어 또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한 두 후보의 막판 득표전은 선거 직전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뉴햄셔와 네바다주에서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과정에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8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영내 핵 군비 경쟁과 핵 확산 가능성 측면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에 관해 현실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더 의미 있는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 정권 생존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 생존이 양자관계와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재 해지와 경제발전, 평화조약,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 등도 핵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다만 미 행정부가 이 사안들을 유연한 방식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인도의 실질적 핵 보유국 지위를 안겨준 미국 인도 간의 핵협정 체결이 매우 큰 실수였다며 이를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로치 전 특사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점진적 조치가 병행되는 비핵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표준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 행정부가 평화조약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조치를 과거에 비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favor continued pursuit of denuclearization with incremental steps.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관계 정상화 양자의 실무 측면에서 상호적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협상의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의 선행 조건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이 자신의 완충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카토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억지력을 포기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핵무기는 국제적 영향력과 힘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이며 리비아 등 미국의 적대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의 정권 교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핵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카펜터 박사는 비핵화가 점진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종 결과물이 돼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it has to be the end product of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카펜터 박사는 다만 이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며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양국 관계가 완전히 봉원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달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치 전 북회 특사도 미북 간의 진정한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거나 북한 당국이 핵무기 비보유국의 이점이 상당하다고 여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박사는 하지만 미북 간의 약관의 신뢰 없이는 북한 당국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하루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 선제 포기를 요구하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 행정부와 북한의 주변국이 계속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무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 if we and our we and its neighbors continue tightening sanctions, encountering whatever military.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 능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괌이나 일본에 위치한 미국 기지 혹은 미국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와 병행해 미 행정부의 대북 외교의 목표가 비핵화이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 켬입니다.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엄격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느 정도 코로나 통제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코로나 발병 여부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빗장을 걸어 잠근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7일 북한의 코로나19와 김정은의 군사행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7월 전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보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김 위원장의 대면 접촉 활동이 급격히 줄고 평양 지역에 한정되는 등 소극적이었지만 이후 군 간부들과의 직접적 접촉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신형 코로나에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게 되면서 얻은 자신감을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 물품, 특히 신속 진단키트 도입 등이 감염병 통제 능력을 증대시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코로나 통제 능력이 더 강화된다면 김 위원장이 국경 통제와 남북 접촉 중단의 제한적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 관광재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단한 북중 간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해 관광객 등 인적 교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대니엘 워츠국장은 이 같은 관측에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중요한 행사인 당대회가 열리는 1월까지는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마치자마자 재해 복구와 경제 분야 성과 내기를 주장하며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코로나 발병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밝힌 재월 북자의 코로나 의심 확진 발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는 이 남성에 대한 확진 여부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에 코로나가 이미 발병했다는 내부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경 봉쇄 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예고 없이 사격한다는 포고문도 함께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신종 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던 항공과 열차 노선을 전면 중단하는 등 국경을 봉쇄하면서 모든 인적, 물적 교류를 끊었습니다. 지난 3월 영국이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킨 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 대사관 직원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에서 각종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벌여온 유엔기구와 지원단체들도 북한을 떠나고 현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북한은 지난 8월과 9월 초까지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에도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앞두고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남아있는 유엔기구 직원들에게 행사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 때 평양 주재 외국인을 대거 초청해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겁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퍼질 수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집안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황사에 대한 대응과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면서 모든 정보를 근거를 볼 때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출간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 경로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대해 북한도 호되게 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가 북한 내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서 큰 문제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다만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북한은 전염병에 민감한 만큼 과할 만큼의 초기 대응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앞서 VOA에 초기에 작은 규모의 코로나 확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초기 대응으로 북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최근 제기된 북중 관광 4달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북중 관광 재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VOA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정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북한과 중국이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30일부터 제한적으로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파이오니어 투어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을 관리하는 복수의 단둥 국제여행업체들을 문의한 결과 누구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도 아직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평양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는 한국인 연락원들 역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최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관광이 내년 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을 담은 영국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종교 행위를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단체는 일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대북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가 26일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탈북민과의 인터뷰 117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탄압 피해자 27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중 기독교 관련이 215명, 무속신앙이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3세부터 80세 사이였으며 기록된 피해자 중 여성과 여아의 비율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탄압 사유로는 중복 사례를 포함해 종교적 행위, 중국 내 종교 활동, 종교적 물품 소지,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예배 장소 방문, 포교 행위 등이었습니다. 기록된 침해 사건으로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투옥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제 송환과 연좌제 적용, 고문과 지속적인 폭행, 성폭행, 처형 등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무속 신앙 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3명이 해산시 비행장에서 총살을 당했고 북한으로 성경을 밀수한 사실이 발각된 후 체포돼 양강도 삼지연병원 근처에서 처형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언들은 북한 내 종교 탄압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t suggests anyway that they're not random one-off incidents. We documented 244 incidents of arbitrary arrest.
확보한 사례들을 모두 검증할 수는 없지만 117차례 인터뷰에서 수백 건의 관련 사례가 나왔다는 점은 북한 내 종교 탄압이 임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교 자유 침해 가해자 5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해자 34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포함해 계급과 지리적 위치, 신체적 특징과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식별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국 공안부, 국경경비대를 지목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름을 제외한 가해자 54명의 정보를 명시했습니다. 실례로 40대 소자 계급의 한 북한 관리는 2010년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양강도 김정숙 군사보위부 사무소에 근무하며 고문과 지속적인 폭행 등에 관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미래이니셔티브 측은 이와 관련해 VOA에 가해자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 국제사회와 기관 등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북한 내 종교 탄압을 촉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지만 중국 내 체포와 구금, 강제 송환 절차 자체에서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2018년에 북한이 이탈하신 탈북자분들의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이후 5년간 79.9%에서 89.1% 사이로 오갔습니다. 2018년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년 연속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 방법 개선, 그리고 외국과의 경협 확대 등 개방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24.8%, 개혁 개방을 안 해서가 23.9%, 최고 지도자 때문이 16.5%가 나왔습니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고 주식도 거의 흰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선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살림집을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지난해 58.6%에서 올해 7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은미 부연구위원입니다.
탈북민들을 실제 신청 면접을 해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돈 주고 산 집에서 살고 있고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주택의 어떤 사유화가 상당 수준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컴퓨터 이용 경험률은 지난해 44%에서 올해 49.1%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가 인트라넷 광명의 전국 구축과 주요 기관들의 인트라넷 연결 등을 선전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정보 네트워크 접근율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응답자의 8.3%만이 인트라넷 접속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지난 5년간 조사에서도 10%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조사에선 북한 내 비공식 의료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조사에선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90%에 육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을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혜원 연세대 의대 객원 교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료시장에 있어서의 비공식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은 환자 개인의 의료비가 의료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뒷돈을 주는 거, 이건 조금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환자의 추가적인 비공식 경제 내에서의 의료비 부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한 40%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상치료 시스템에 대해선 응답자의 50%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긍정적 의견 19%보다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스마트폰의 폭넓은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함경도 수해북구 현장에 투입된 제2수도 당원사단 대원들. 짙은 녹색 단복에 파란 보호장구를 쓴 단원들이 무리지어 모여 손 안에 쥐고 있는 물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낸 위문 편지 대신 스마트폰에 도착한 위문 문자를 읽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27일 단원들이 각각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하고 있는 사진과 선전 문구를 배경으로 선 단원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 공동연구집단이 손전화기에 의한 전성전자지불체계를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결제 기술이 도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북한 내 휴대폰 수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약 600만여 대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출시 일시는 지난 2월로 당시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북한의 스마트폰 진달래 7의 출시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휴대전화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 출시됐습니다. 2020년 현재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 2억 7,500만 명으로 이들이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메시지는 60억 건에 달합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과 통화 등과 같은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위한 문서 작업, 동영상 재생, 은행 업무, 사진 촬영, 음식 배달, 장보기 등 넓은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그 활용도를 무궁무진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30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진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런 앱 개발자가 160만 명에 달하며 미국은 아시아, 유럽 등과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우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스마트폰과 미국의 스마트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기기 자체가 아닌 사용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양이나 아니면 내부 기능 같은 거는 상당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쓰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북한은 아직도 3세대 그 이동통신 서비스거든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를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3세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김 부소장은 데이터가 스마트폰 간에 신속하게 그리고 대용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한 뒤 미국에 정착한 박진혁 씨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스마트폰과 함께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대다수 다 모든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잘 때부터 일할 때 계속 옆에 두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메일도 체크하고, 텍스트도 보내고, 인터넷도, 웹사이트도 브라우저하고, 구글링, 설치도 하고, 뭐 사전도 사용하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사용하고, 동영상도 보고, 다 하죠. 예, 쇼핑도 하고. 예.
박 씨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만약 있다고 해도 정말 자리나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앱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 뭐.
김 부소장은 북한에서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평양에 있는 일부 특권계층만 쓸 수 있고 일반 주민들과 지방, 지역 사람들은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강원도 원산과 장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아침 기온, 서쪽 지역이 조금 회복되겠고 낮에는 서쪽 지역과 양강도 지역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강한 바람이 용현과 장전, 운기, 선봉 지역에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남포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양덕과 신의주 구성은 조금씩 올라서 양덕이 영하 2도, 신의주 4도, 구성 3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체적으로 2, 3도 정도가 어제보다 오릅니다. 평양과 남포, 신의주가 17도, 구성이 18도, 양덕은 15도입니다. 자강도, 중강의 아침 최저 4도입니다. 강계 영하 1도, 희천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 강계 14도, 희천은 1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주의 아침 최저 7도입니다. 개성 4도, 사리원 2도, 신계는 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주와 신계가 18도, 사리원 17도, 개성은 19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원산과 장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이 낍니다. 평강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이 6도, 장전 7도, 평강이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원산 장전 15도, 평강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늘 함경남도 지역은 막다가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북도 지역은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도, 김책 3도, 청진은 1도에서 시작되고 장진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2도가 더 떨어집니다. 영하 7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1도, 청진과 김책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함흥은 16도입니다. 양강도 오늘 맑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김영권 영하 7도, 삼전은 영하 9도로 어제와 같지만 낮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가 오릅니다. 삼전은 10도까지, 김영권은 11도, 해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동해상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먼바다 쪽의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토요일은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삼전은 눈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지만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부터 맑아집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북한 지역의 기상 예보는 모두 맑음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오는 12월 6일 실시하고자 하는 선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가선거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국가선거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마두로가 통제하는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선정해 만든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두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당시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37개 야당과 107개 시민단체들도 선거에 불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두로가 조작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독재자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선거 계획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많은 야당 수뇌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마치 마두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야당 전선을 만든 것처럼 조작극을 시도한 것입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4개 대형 정당 가운데 3개의 수뇌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두로가 통제하는 대법원은 마두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야당 수뇌부는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정당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며 가짜 야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좀비가 된 세계 야당은 오는 12월 6일 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마두로 정권은 일부 앞잡이 정치인들을 내세워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회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13692호에 따라 베네수엘라 일부 꼭두각시 정치인들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인물들은 호세 베르나베 구테레즈 파라와 그의 형제인 미구엘 안토니오 호세 포테네 파라, 구엘리모 안토니오 루시스 오소리오, 차임 호세 부카람 파라구안, 그리고 윌리엄스 호스 베나비데스 론돈 등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마두로 정권에게 뻔뻔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회복과 진보를 위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과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총생산 GDP를 과시하며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상무부가 29일 국내 총생산 GDP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 33.1%로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나 작년과 비교해 3.5%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11월 3일 전 GDP가 나온 것이 기쁘다며 이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가 여전히 깊은 구렁에 빠져 있고 최상위 계층의 혜택을 준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서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인들이 여전히 두 자릿수 실업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필요한 경제적 부양책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인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29일 뇌물과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정은 최종 판결로 항소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재수감되며 부패 혐의로 수감된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뇌물과 권력 남용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 등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실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다스로부터 자금을 횡령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또 130억 원의 벌금과 그 외 57억 8천만 원을 몰수 조치하라는 하급심의 판결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29일 이란산 석유 제품 구매와 관련 이란과 중국, 싱가포르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복수의 이란, 중국, 싱가포르 기관들이 이란산 석유 제품을 구입 판매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또 이란산 석유와 무기 압류를 포함해 두 건의 민사 몰수 고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두 건의 몰수 고소 사건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예멘의 무기를 몰래 수송하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베네수엘라에 연료를 공급하려는 정교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6일 이란 정부가 석유를 활용해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불안정한 활동을 지원한다며 이란 국영 석유 분야 핵심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가 임박했다고 미국 정부가 28일 경고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보건후생부,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하며 의료기관들이 시스템 보호를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소 5개 병원들이 이미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와 트릭봇을 사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멘디안트 사이버 안보 기업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자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은 가장 위험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범죄 조직 UNC-1878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 병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의 자료를 모두 암호화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해 업체는 암호를 풀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로 이스라엘을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여권 출생지의 국가 대신 예루살렘 도시만 기입하도록 허용됐습니다. VOA 세계뉴스